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초적인 주님을 아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근세,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혀가 가지고 있는 근세, 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잠언을 통독하실 때 쭉 읽어나가면서 말과 관련된 거, 언어와 관련된 거, 혀와 관련된 거 그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토록 많았나 엄청난 분량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힘. 오늘 본문 20절 이것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한글 표준역 성경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배를 채울 것이 생긴다. GW라고요. God's Word Translation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이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His talking provides him a liv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이 그에게 생계를 공급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계가 확보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천냥이라. 얼마나 될까? 한 양이 엽전 100개예요. 엽전 한두 개로 국밥 한 그릇을 옛날에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냥이면은 만 개의 엽전이, 10만 개의 엽전이 생기는데 국밥 10만 그릇. 이게 일반 머슴의 12년간 월급입니다. 이게 천냥이. 그것이 빚을 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 빚이 탕감되는 것. 우리 선조들도 이 혀가 가지고 있는 말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말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 알았습니다. 오늘 이 20절이 그 구절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0절은 더 심각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혀의 힘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은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혀의 손 야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밌죠? 이 야드라는 손이라는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시날로왕 4개국 연합 세력에 대항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길리운 자들을 이끌고 가서 쳐부수고 난 다음에 귀환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란 살렘 왕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손에 그때 권세라는 힘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문자적인 손, 우리 소녀, 이 야드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이 원문의 바로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의 힘이라고 했는데 혀의 손이 있다고요. 이 손이 사람의 혀가 만들어내는 이 말이 강력한 손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때려서 눕히기도 하고 손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손길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 새치 혀에 달려있는 조화로 말미암아서 무언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의 손에 달려나니 혀석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손이 달린 혀의 그림, 죽음과 삶, 혀가 좌우한다. 바로 이 구절, 여러분이 잠언 18장을 펴고 계시면 4절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혀가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잠언에 무수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오고요. 4절 한번 보시면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내가 만약에 이 혀를 아까 손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지혜롭게 쓰면 그 지혜로운 입술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이니까 얼마나 청량하고 유익하고 기운을 나게 할까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기운나게 한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반면에 6절을 잠시 한번 볼까요? 동일한 입술인데 미련한 자에 달려있는 입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우리 농담 가운데 매를 벌어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이요? 여기 미련한 자의 의미는 생각이 짧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부주의하게 말을 뱉어냅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다툼에 연루되고 매를 버려드린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삶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구원 문제 관련해서도 입술의 말은 심각합니다. 두 군데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입으리라. 심판날에 의롭다함, 정죄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0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단순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입으로 말하는 것 일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구나. 폴 트립이라는 상담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분이 쓴 책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일단 신뢰를 가지고 읽습니다. 상담과 관련해서 또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서 괜찮은,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 한 권을 지었어요. 오래전에. 영어 책 원제는 War of Words, 말들의 전쟁. 원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번역된 것은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장에 보면은 이런 이분의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이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가족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다. 두 시간 정도 후에 출발 예정이었고 나는 그동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사춘기에 막 들어선 맏딸과 막내 꼬마 아들이 전에 없이 심하게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나는 꾹 참으면서 아이들의 싸움을 모른 척했다.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오늘은 저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 아내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짜증이 났다. 도대체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건가? 아들은 뒤쫓아오는 누나를 피해 욕실로 도망갔다. 둘은 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웠다. 그래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스스로의 감정 폭발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오늘 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른단 말인가? 이 아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 기분을 망친단 말인가? 큰애는 작은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왜 동생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단 말인가? 큰애는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동생한테 잘 대해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화난 얼굴로 먼저 딸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빠의 소중한 하루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왜 전혀 아빠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지 등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딸 아이에게 나는 정말로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것이 내가 갚는 은혜냐? 왜 이렇게 아직도 철이 없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내 말은 책망의 어투였으며 거칠었다. 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했다. 내가 이런 말을 쏟아내는 동안 딸 아이는 이렇게 대꾸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렇다. 나는 딸을 이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딸 아이의 방을 나온 후 다시 독서를 하기 위해 소파 위에 털썩 앉았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내 양심은 방금 전 딸 아이에게 한 일로 인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보려고 애썼지만 정죄하는 양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곧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변했다. 언제쯤 나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못된 대화를 하지 않게 될까? 나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바로 나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딸 아이의 방으로 가서 용서를 빌었다. 가끔 범하는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보는 모습이라서 함께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생애를 평가받을 때 저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 평가할 때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평가받을 때 이 세 가지 영역, 첫째는 내면의 마음 작용이 어떠했는지.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사람의 내면 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혀가 만들어낸 말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다 기록되고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건데, 행한 일들, 내가 선택한 일들입니다. 내 내면의 마음 작용, 내 혀가 만들어낸 말들, 행한 선택들, 일들요. 내 내면의 마음 작용과 행한 일들 사이에 혀가 있습니다. 혀가 만들어내는 말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열어야 할 때마다 신중해야 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나의 혀 사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 진리를 새기면서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 참 많았습니다. 혀의 통제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는 진리를 제가 알면서도 자주 잊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혀의 통제에 실패를 하면, 이 절제에 실패를 하면은 인생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혀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물체는 아주 적어요. 가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혀가 그렇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가져요. 큰 가치를 가져요. 어느 정도 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진리를 수천 년 뒤에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책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작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 새치혀라고 합니다. 새치혀. 세 마디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이 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힘을 자랑한다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그 작은 시작. 이 야고보서 3장 5절 그 앞에는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어떤 물체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또 하나가 선박의 항로를 결정짓는 작은 키, 방향타. 몇백 키로 나가는 육중한 그 말이요, 40, 50키로의 속도로 이렇게 달릴 때 그가 내는 그 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무시하거든요. 그것을 직접 그 말을 껴안고 방향을 튼다든지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작은 그 콧둘의 사이에 그 위치한 그 재갈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을 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박, 글쎄요, 그 야고보가 그 서신을 쓸 때 그 선박이 가장 큰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선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박의 향로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오클랜드 항에서 출발한 그 배가 거대한 선박, 예를 들어 크루즈 선박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만 톤급 크루즈 선박. 그것이 그 키에 따라서 피지로 갈 수도 있고 호주로 갈 수도 있고 저 멀리 캘리포니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작지만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지체에 있어서 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너무 부주의합니다.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데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부주의하다라는 거죠. 지난달 10월 22일 1시, 오후 1시 시내에서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 전체 액수가 7억 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교통의 영향을 받고 그 매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내년에 오픈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전체 사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죠. 그 시작이 무엇인가? 지붕에서 견습생으로 작업하고 있던 10대 청년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그 왜 블로우 토치 있잖아요. 그 지붕에 보면은 그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그 워터프루프 용 그 멤브레인이 있는데 그 토치로 이렇게 쉬익 해야 물이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블로우 토치 자체는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휴식 시간에 그것을 가스를 켜놓은 상태로 잠시 비웠는데 이것이 발화가 된 것입니다. 블로우 토치 자체는 유용해요. 건물에 비가 새지 않도록, 물이 섬에 들지 않도록 그 멤브레인 자체를 촘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접용 아니면 파이프용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방치되었을 때, 저희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스탑이라든지 그 뉴질랜드 헤럴드 이렇게 읽으니까 제 눈에 띄는 행사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unattended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어떤 곳에는 unsupervised.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0살을 넘지 않는 이 친구가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 블로토치를 unattended, 방치된 상태로, 위험하기 때문에 attend 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unattended 된 상태로, 아니면은 그 위에 상급자가 부주의하게 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이 친구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똑같은 블로토치가 이익을 위해서 건물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건물 자체를 태우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혀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빛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unattended, 절제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로 두면은 그것이 파괴적으로 허무는데 작용을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어둡게 만드는가 그 원리는 제가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다시 부연 설명하면 마귀는 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요. 자체적으로 힘을 부여하거나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안 좋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항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낼까? 사람이 짓는 죄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람의 혀가 만들어내는 죄를 통해서 그의 세력을 확산합니다. 이 진리를 잠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네 구절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먼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는 차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이 진노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감정 반응이에요. 화내는 것은 슬픔과 기쁨처럼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에요. 화내는 그 자체는. 근데 이 화냄이, 이 분노가 죄로 발전되어 가는, 이렇게 수위를 넘어가는 차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죄로 발전하면 마귀에게 그만큼 힘을 부여하여서 개인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불만의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분노의 말은 나의 삶의 어둠을 확산시켜요. 그래서 나를 잘 못되게 만들어요. 나를 해쳐요. 이런 말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것이 나를 상처주고 있다는 것을, 나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18살 난 학생에 대한 상담 글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15살부터 4년 동안 매일 그 여러분 그 카타칼 있잖아요. 연필 깎거나 하는 조그만 카타칼로 매일 한 번씩 아플 정도로 피가 살짝 날 정도로 긋는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그래서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바보 같은 이 행위를 할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의 말을 내 입에서 할 때마다 사실은 내 영혼에 대해서 나를 자해하는 스스로 해를 끼치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아까 18살 난 그 학생 상담의 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바보같이. 근데 우리가 바보같은 나를 해치고 있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는 이 나쁜 행위인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 그리고 분노의 그 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망과 불만족을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말로 대체하는 순간 어둠이 힘을 잃습니다.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정서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그 겉면을 들을 때 반응을 해요.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면 감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러한 조건 때문에. 그런데 왜 감사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면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미 일어났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선별적인 이해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선별적인 이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할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만족할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래도 분노가 치미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선별적이라고 말했는데 선별적으로 보는 그 시각 대신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멀리 넓게 폭넓게 깊이 보면은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직접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가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 그곳에 우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나가고 나를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소중한 가족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선한 어떤 일들, 보함들, 호의들 하나하나 그 감사를 세워보면은요, 이것을 만회할 만한 부정적인 무언가를, 불만족을 만회할 만한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는 데 훈련되어 있습니다.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일어나는 무언가를 입으로 어떤 쏟아놓을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확 쏟아놓죠. 나에게 어떤 자해, 스스로 해를 가고 그 사람을 허무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전진하는 것은 멈춤이 일어나고 이것을 원하는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귀는 회심의 미소와 함께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4장 29, 30절에 잠시 보아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세우는 데라고 할 때 이것은요, 헬라어로는 명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딩. 사람을 허무는 혀가 아니라 그것을 건축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굴욕감을 주는 말이에요. 굴욕감 주는 말은 게시판 댓글이나 뭐나 간에 여러분 안 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굴욕감을 주는 글이나 말은 내 생애 가운데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명령과 정반대됩니다. 허무는 말이거든요. 허무는 글이거든요. 빌딩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감을 주는 말은, 특히 분노 가운데 뱉어내는 굴욕감을 주는 말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생명을 걸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침 이런 의미인데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은혜는 능력 부여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는가 이것이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일어서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침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요. 주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세우는 능력 부여를 하는 은혜로 말을 하는지 아니한지 어떻게 알까요? 분위기가 좋고 맛 좋은 음식점은 다시 찾습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을 부여하면은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기를 좋아해요. 또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말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시간을 조금 제한하려고 할 때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대신 내 말하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이 해가 뜨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듯이 사람은 누구나 생명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고 그래서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능력을 부여하는 말을 그 사람이 일어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애써야 된다. 한 가지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잠시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은 그냥 아 욕설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아주 음담패설 같은 추잡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나오는 더러운 말은 과일, 야채, 육고기가 상한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해치는 말. 저는 여기에서 상대방의 그 영혼을 해치는 그 말보다 저는 이거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혹시 내 생각 패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해치는 말의 패턴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일단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지적해 주는 사람도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거든요. 마치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자기가 실제로 그 플레이어가 돼서 두면은 잘 못 두면서 훈수를 둘 때는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간섭해서 지적해서 하면 안 고치려고 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방식, 패턴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말, saprous, rotten, useless, 쓸데가 없고 상해 있는, 상한 방식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내 영혼에도 안 좋고 상대방에게도 뭔가 해를 끼치는데 나는 몰라요. 자연스럽고 아,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고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데는 7, 80년 동안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세 살 버는 여든 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각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변화는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상태 가운데 죽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말 잘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태로 죽어요. 그냥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패턴의 변화가 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죽습니다. 그냥. 근데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어떤 기도 형태인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내게 손해를 끼치는 조심해야 할 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구해야 없습니다. 나는 매력적으로 대답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대답하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혀의 절제가 없는 신자를 향해서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특히 신앙생활 중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영역을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어떤 뭔가를 묘사할 텐데 어떤 것의 정체를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개수해 보십시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긴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나는 진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공의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에게 무자비하다. 나의 희생자들은 모래처럼 많다. 나의 이름은 소문내기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 가십을 한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험담은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험담이고 중상모략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닌 것을 왜곡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험담이나 중상모략이나 것은 틀렸기 때문에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가십은 사적이거나 은밀한 내용 또는 사실을 습관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상대방의 비밀로 담아두고 싶은 것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사실을 옮기는 거죠. 근데 다른 죄들처럼 이 소문을 물어나르는 것을 습관적인 죄로 생각하시고 소문에게 이 습관을 부숴야 되는 견고한 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가십하는 자는 남의 비빈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소문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소문을 다른 사람의 소문을 전해주는 그 사람 너 소문도 동일하게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거리 유지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올해 이제 10년 지났는데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가 되었어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만 운전하도록 교통법규가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도구가 되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혀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 만큼 힘이 세고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거나 라이센스를 주거나 갱신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할 때 말의 능력에 눈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비상적으로 한두 번 듣고 그냥 실행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고 봐요. 말의 능력에 혀의 권세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 주시고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신구약 전체에서 혀, 입, 입술, 언어, 말 이와 관련된 것을 한번 눈여겨가면서 한번 정독할 때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혀를 제어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말들을 폐기하고 그런 말들의 능력을 제거합니다. 주님, 주의 말과 일치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입에 바수건을 세워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심한 그렇건 하나님의 사람들 복주시고 실행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공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주십시오.